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인 메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난 3주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에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 11장 존 요한복음을 보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그 말씀 그 마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우리 뜻대로 살고,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순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정말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희망과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일어나는 일이고, 저로서는 그게 8살 때,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여, 정말 돌아다니며 8살 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랬는데, 20살 때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가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관심도 없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경험을 했는데 요새 다시 한번 그것을 느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된다고 했을 때 종종 그것은 머리로만 생각하는 믿는 정보적인 믿음인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정말 그런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그런 진정한 자유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께 구하기만 하면 되고 의심하는 마음이나 그런 마음들을 다 버리고 주님께 갈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오시옵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어떤 컨셉이나 아이디어가 아닌 하나님 자신,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것은 여기에 모인 자들 중에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아직도 죄 가운데서 죽은 상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살아있지만 속박된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11장은 모든 내용의 명백한 크랜센도, 즉 절정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이 내용에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와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심하게 아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가 죽을까 봐 걱정했고,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급히 달려와 당신들의 오빠를 치유해 주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지 않기로 결정하시고 나사로가 병으로 인해 목숨을 잃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예수님의 지체하심이라는 혼란스러운 현실과 씨름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느꼈을 고통, 상실, 실망,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서 혼란을 느끼는 제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마침내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하셨을 때 애도하는 사람들의 슬픔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부활의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이야기의 절정이지만 오늘의 본문은 여전히 암울한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38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요한은 예수님이 다시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썼고 이 원문 표현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과 동일합니다. 번역된 영어 표현은 제대로 전달하고 있지 못하지만 원문의 표현은 분노로 몸을 떨고 말이나 황소처럼 분노로 콧김을 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를 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분노가 반복돼서 묘사되는 이유는 이것이 사소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분노가 상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나 마르다, 나사로나 조문객들에게 화를 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적과 마주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황폐화시키는 죽음의 권세와 대면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가 사탄이며 바로 이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하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죽음을 통과하실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머리 위에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를 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죽음을 멸하는 것에 대한 단호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 예수님은 자신이 멸하기 위해 온 악과 대면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은 나사로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관한 얘기입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탄과 사망의 권세에게 일격을 가하실 것이며, 그가 그렇게 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단번에 멸망시키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39절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은 진노로 가득 차서 원수를 대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지만 그 전에 예수님의 성령은 우리가 그분 주변 사람들의 불신앙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을 압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에서 마르다는 슬픔의 한 가운데서도 복음서 중에 가장 심오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조차도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무도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사로의 썩어가는 몸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그녀의 희망보다 더 강력했기 때문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막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를 이 전체 이야기의 핵심으로 안내합니다. 4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하였느니냐 하시니 마르다와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나누셨지만 이 정확한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마르다가 자신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까지 우리가 본 모든 것과 앞으로 보게 될 모든 것그 분명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있는 진정한 열망,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지금까지 본문 말씀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그것을 찬양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것을 잘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이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질병은 죽음으로 이끌지는 않지만 죽음을 통하는 길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름을 받았을 때 오지 않은 이유이고 지체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 나사로의 죽음까지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많은 고통을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진노가 충만하십니다. 예수님의 진노는 우리의 분노와 다릅니다. 그 결과, 여기엔 분노가 있지만 그 결과에는 결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그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려 하시고 아들은 그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이 느꼈던 모든 고통과 상실, 실망과 배신감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객관적으로 그날 그들이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야기를 멈추고 이 순간을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죽음의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친구들과 제자들도 예수님의 능력은 죽음 앞에서 그 돌이킬 수 없는 최후에서 힘을 잃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셔서 모두 좋아했지만 나사로는 아직 무덤에 죽어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던 베일을 찢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41절 상반부를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이 순간 모든 것이 더안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매장한 지 얼마 안된 조문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애도하고 나서 눈앞의 비극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애도에는 시간이 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불렀을 때 오시지 않았고, 그치만 지금은 그들에게 약간의 위로를 가져다 주실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약간의 평화 또는 음식을 줌으로 그들 모두의 마음을 위로하고 나사로에게서 그 슬픔에게서 마음을 조금은 떨어지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나사로의 그 시체 썩어가는 냄새가 맡을 수 있었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매장된 채 평화롭게 두는 대신 무덤을 활짝 열어놓으셨고 거기 있는 모두는 충격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다시 나사로의 죽음을 직면하도록 무덤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예전에 저는 가족과 함께 무덤 주위에 서서 땅에 내려지기를 기다리는 다친관에 있는 모두가 사랑하는 7살 소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독한 종류의 슬픔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치유를 위해 몇달 동안 기도했지만, 이제 그 시간은 끝났고 그 소녀는 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관이 무덤으로 내려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통스러웠던 일 중에 하나는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그녀의 부활을 위해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거는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마치 눈앞에서 무덤을 다시 여는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지만, 그 눈앞에 다시 펼쳐지는 일들로 다시 새롭게 그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와 같이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을 열때 사람들은 다시 죽음과 직면해야 했습니다. 상황이 가장 어두울 때 희망과 믿음을 표현하는 것은 정말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종종 우리로 하여금 물러서고 싶게 만듭니다. 저는 때때로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 큰 소리로 말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불편해하면서 때때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정보에 만족하는 믿음의 형태를 갖기를 바라고 실제로 아무도 그분의 손이 권능으로 움직이는 것을 기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안위 때문에 그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사랑과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끌려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안위 때문이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열린 무덤 앞에 서서 모든 사람에게 매우 어두운 순간인 지금 길을 인도하십니다. 41절 후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이 누워 있는 무덤 앞에서 온통 애도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서 계십니다.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분은 눈을 드시고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는 너무도 깊고 풍성해서 나로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연합과 교감에서 흘러나오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요청하는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요청하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뉴비긴이 이것에 대해 쓴 부분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뜻은 그의 아버지께 완전히 주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전생에는 구하는 도시에 받는 것이었고, 그렇기에 이 구함은 감사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것은 정말 지금 고통스럽고 구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정말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하나님께 단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들으시고 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정말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넘겨드립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렸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완전한 교감에 계셨고,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넘겨드리고 감사함으로써 정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을, 보게 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한, 교감과 교제에 있으셨고, 돌이 굴러진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모든 능력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의 권위와 능력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는 힘과 능력으로 행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단지 예수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 삶이 바로 예수님이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생각하시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삶과 우리의 삶이 다를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르침을 주는 자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볼때 예수님이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이 다를 것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더큰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삶을 주시기 오셨고, 우리가 정말 그 삶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 놀라운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가능하지만, 그 길, 가는 길은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어둠 속으로 인도할 때조차도 따르는 그 삶, 그것에 우리가 예스라고 대답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43절, 44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여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사망 권세의 실제 모습이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사로의 다시 뛰는 심장, 다시 공기로 채워진 폐와 그의 몸에 흐르는 피를 통해 눈앞에 보여졌습니다. 나사로가 일어서서 그의 무덤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이 순간 사망 권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던 그 베일은 찢어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지만, 나사로의 생명과 자유는 모든 사람이 볼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는 사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실수도 없고 작은 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사탄과 죄와 죽음의 노예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난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단지 그 수위에 계속 둘러싸여서 걸어 다니길 원하는 것입니다. 수건에 얼굴이 둘러싸이고 수위를 몸을 묶고 있는 것. 이렇게 살아있는 우리는 종종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자유와 그 진정한 삶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지 못하는가, 질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매번 하나님과 친밀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가 그 수위에 묶여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과 자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과 자유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방금 읽은 내용에서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의 큰 그림을 보기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큰 소리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은 일이 한 차례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모든 같은 상황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부르짖을 때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나 요한이 기록한 것은 나사로를 부르시는 이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고 크게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나사로의 부활이 예수님이 온 세상을 위해 가능하게 하실 일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친히 통과하시고 그 권세를 영원히 멸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 하나님 왕으로 모실 때 그분의 영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우리를 더 깊은 수준의 자유로 이끄십니다. 우리의 생명과 자유는 세상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밴쿠버와 우리의 직장과 학업의 장소, 가정, 모든 곳에서 죽음의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적이 그 죽음의 권세로 그 영광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는 거짓말은 하나님은 예배를 드릴 영광을 돌릴 만한 분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함으로써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큰 소리로 소리쳐 부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자유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그 죽음의 권세 앞에서 서서 대항할 권위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믿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일할 때 죽음의 권세 우리가 맞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무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 안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은 정말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당신이라면 이 예배 시간에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는 그 자유의 그 새로운 깊이의 자유를 느끼고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지에 만족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멈추도록 디자인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좀더 깊은 자유함,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함을 경험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 자유를 택하지 않고 우리 것을 택했던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만찰을 곧할 것인데 그 전에 먼저 우리 눈을 들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를 들으십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영광과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하더라도 주님의 가치에 정말 발끝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죽은 자들을 살려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유와 기쁨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첫사랑, 하나님 안에 정말 그 절망과 열정과 눈물로 고백했던 그첫 순간,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첫 순간,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거기서 더 많은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막힘없이 제한 없는 정말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서 사탄은 우리를 죽음의 권세로 옭아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셔서 그 죽음의 권세를 제거하고 찢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이 성만찬을 통해서 시작하시옵소서, 하나님. 성만찬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